오늘은 역사 고전 강의 15강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일종의 암기 사항이에요. 이런 건 이 오늘 하는 얘기는 이 기본 개념들을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철학 공부는 암기, 철학은 암기 과목이다.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것과 관련된 다른 책들이 나올 때 아, 그거였지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할 텐데 첫째, 먼저 194페이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삶을 축약해서 서술한 고백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세속의 나라와 하느님의 나라 그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케르도티움하고 그다음에 레그눔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케르도티움을 강조하고 레그눔을 가볍게 여기는 사유의 뼈대를 제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젠가 그 햄리지이냐 헤쿠바냐 그 칼 슈미트의 그 책 북리스트에서 강요원의 북리스트 거기서 그 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었죠. 그 책을 소개했었죠. 그런데 그 책을 그 번역한 사람이 철학과 계시 종교원의 관계에 관한 논문 쓴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딱 읽으면 아, 철학과 계시 종교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저 역자 해설 뒤에 보면 인류의 정신사적 전통에서 보면 인간 공동체를 규율할 원리를 찾고 정립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동향이 맞서는 것을 보게 된다. 정치 공동체의 규범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시 종교적 신의 권위에 기대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종교의 절대성에 의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병폐를 고려해 순수하게 인간 이성의 범주 내에 머물고자 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사상적 뿌리에서 보면 슈미트는 분명히 첫 번째 전통에서는 사상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 종교적 신의 권위에 기대는 입장이 있다. 그거죠. 칼 슈미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권위와 그 이성의 권위가 이렇게 있는데 신의 권위에 이걸 기대는 입장이 계시 종교와 철학의 관계, 현실적으로 정치 철학의 관계 요것을 다루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진짜 오래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 제가 그 194페이지에 사케르도티움을 강조하고 레그눔을 가볍게 여기는 사유 뼈대를 제시했다라는 문장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사케르도티움이라고 하는 게 신의 권위죠. 그리고 레그눔이라고 하는 거 그게 현실의 지상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왕국을 가볍게 여기고 사케르도티움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게 또 하나의 입장인 것입니다. 즉 신의 권위를 가지고 지상의 나라를 정당화하는 것 그게 카를 슈미트 같은 사람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예 지상의 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상의 나라를 무시하고 신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느님의 도성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죠. 이거는 뭐 철저하게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권위를 가지고 지상의 나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성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성국가론의 출발점은 뭐냐? 대체로 근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정초하는 방식은 신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이 있는데 신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은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것에는 또 하나의 입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지상에서의 정치적 권위를 신적인 권위로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하나의 태도죠. 그렇죠. 요게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읽어야 할 첫 번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삶을 축약해서 서술한 고백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이 있어요. 즉, 개인의 삶과 세계의 구조를 일치시켜서 또는 상응시켜서 이해하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신국론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또는 오늘날에 우리가 평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이오그래피,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하느님의 뜻 또는 하느님의 의지 그런 것을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고백록의 구조와 신국론의 구조가 서로 상응한다. 개인의 삶과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이 상응한다.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고자 했던 그런 것입니다. 요게 두 번째. 오늘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나라에서의 그 정당성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으려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대체로 기독교의 말하자면 왕권 신수설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인격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초월적인 것, 인간이 도대체 가 닿을 수 없는 뭔가로부터 권위를 찾으려는 시도는 벌써 플라톤의 국가에 있죠. 그런 것을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국가론이라는 말은 적어도 저에게 이걸 듣는 분들은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건 뭐 이상국가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유토피아론은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초월적인 권위에 의해서 지상의 나라를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시도, 그것의 출발점은 플라톤이죠. 그리고 그 초월적 권위의 자리에 인격신을 올려놓은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상의 나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상의 나라를 정당화하면 안 되고 그냥 지상의 나라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만 가지고 지상의 나라를 꾸려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토마스 홉스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상에 있어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저작들이 딱 목록이 나오죠.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정체,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그게 있죠. 그래서 정치사상의 명저다, 정치사상의 고전이다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 정체, 폴리테이아, 그 다음에 신공론, 그죠? 기비타스데이,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게르크 헤겔의 법철학입니다. 게르크 헤겔의 법철학은 진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좀 그냥 좀 진짜 이야기 쉽게 말하면 짬뽕 저작입니다. 신공론 같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같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 같은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은 리바이어든을 연구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헤겔의 법철학하고 역사철학, 이것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사상에서 그 플라톤의 국가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하고 홉스의 리바이어든하고 헤겔의 법철학하고 이 네 개가 말하자면 정치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데, 역사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신공론하고 헤겔 역사철학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헤겔 법철학, 역사철학, 이거는 신공론과 리바이어든과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이게 다 그냥 막 복잡하게 엉켜있는 그런 저작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생에 제 일생의 그 텍스트로는 플라톤, 폴리테이아하고, 그 다음에 신국하고, 그 다음에 리바이어든하고, 법철학하고, 역사철학하고, 그거겠어요. 그거 열심히 읽다가 이제, 열심히 읽는 게 인생의 일이죠. 인생의 일. 벌써 87년에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뭐, 그때부터 홉스를 읽기 시작을 했으니까, 97년, 2007년, 27년. 그럼 뭐 2027년 정도까지 읽으면 한 40년을 읽다가 죽겠네요. 네. 여튼 이 신국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신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한 게 뭐냐. 이제 뭘 하느님의 나라를 본받아서 지상에 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진짜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읽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본받아서 지상에 이런 걸 실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막 이런 나라를, 이렇게 도덕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의 나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주 투철한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이었거든요. 따라서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도 하늘에 받쳐져 있는 어떤 본, 파라다이그마를 본받아서 지상에 그런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 성취해야 될 목적이에요. 플라톤은 역사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역사에 관한 얘기가 사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 정치가편에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신화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데, 먼 옛날에는 신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고, 신이 다스리다가 우주의 운행을 그냥 신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있었고, 그런 게 좀 신화적인 형태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역사 철학적인 그런 뼈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은 아주 분명하게 역사 철학적인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철학의 구도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어수선하고 괴롭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느님이 제시해 준 완전한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완성에 이를 것이다. 즉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래에 놓여 있는 그 목적을 향해 가다 보면 완성에 이른다. 미래에 있는 목적을 향해 간다. 그것도 좋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목적을 향해 간다. 그게 바로 진보 사상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에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지만 플라톤의 폴리테이하고 폴리티코스, 즉 국가하고 국가 정체, 그 대화편하고 정치가를 이렇게 딱 혼합해서 읽으면 일종의 역사철학처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 이걸 읽으면 아주 뚜렷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선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진보사관이라고 하는 것, 후대 사람들이 진보사관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주 확고하게 뿌리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서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보사관을 집약해서 제시한 게 바로 헤겔의 역사철학 강의죠. 그리고 그런 역사철학 강의라든가 이런 진보사관의 뼈대 위에서 현실 역사를 이제 좀 뭐랄까요? 변혁시켜야 한다.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를 바꿔야 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걸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경제적인 것들의 물질적인 삶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죠. 그게 바로 진보사관입니다. 그러면 진보사관의 뿌리라고 하는 게 그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즉 옥정론적 역사철학 또는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역사철학의 뼈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15장은 그런 점에서 역사철학 강의에서도 저는 저자니까 모든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다 중요해요. 역사철학 강의가 정말 교과서입니다. 제 입으로 이 역사철학 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거 중요한 책인데 좋은 정말 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 15강은 기초적이고도 기초적인 정말로 그 흔히 그 하는 생기초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베이직 오브 베이직. 네, 기본 중에 기본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부분들 읽으시면서 아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자기의 과거의 고난과 과거의 잘못과 이런 것들이 메타노이아 즉 회심 이전의 것들이 회심 이후의 삶을 위한 예비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비적인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고난과 잘못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미래에 이루어질 내 삶의 밝은 미래의 하나의 원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버려서는 안 되는 그때 거기서 반성하고 그것을 고쳐 나아가고 그다음에 신에 귀의하고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19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메타노이아 이후에 개인은 신에게 귀의하고 국가는 신국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시 메타노이아 이후에는 신의 온전한 사랑 속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것을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 그런 까닭에부터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고행록과 신궁론의 상응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일단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겪는 또는 어떤 나라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된 거에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함석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뭐 명저 중에 명저라고 합니다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할 때 그 뜻이 뭐냐?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느님의 뜻이 한국 역사에 개입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들이 또는 한민족이 겪은 모든 고난이 결국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들이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거 안 읽는데 예전에 80년대에는 그 막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거 정말 좀 필독서 중에 하나였어요. 전환시대의 논리 뭐 이런 책들. 지금은 안 읽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록같이 좋은 책이 있고 신궁론 같은 책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설한 역사고전과같이 좋은 책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좀 오바돼버렸네요. 자, 197페이지의 둘째 문단의 끝무렵에 보면 신궁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세계 속으로 개입해 들어와 탐욕에 가득 찬 지상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국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런 것들. 자, 그러면 밑에서 둘째 줄에 라틴어로 페르펙티오라는 말이 있죠. 아우구스투누스에게는 진정한 진보, 프로펙투스. 진정한 진보란 지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19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완전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론적 역사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펙티오 또는 프로펙투스 이런 말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몽주의의 철학자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라고 있죠.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쓴 책들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책에 이런 용어들이 쫙 스며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8세기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종의 세속화된 신학으로서 또는 세속화된 목적론적 신학, 세속화된 역사신학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 장자크 루소를 아주 존경했던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비록 그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열광적인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칸트는 그런 프로펙투스라든가 또는 페르펙티오, 즉 완전성 그리고 진보 이런 것들을 루소로부터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을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좀 배제하는 입장이긴 하죠. 그런데 인간이 이성이 그런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8페이지 중간 좀 아래에 가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생각을 세계사에 적용하여 세계사는 하느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순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그럼 어떠겠어요? 세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것처럼 이제 세계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열정과 고난을 겪으면서 역사의 목적을 이루려는 생각을 바로 그 진보적 역사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종교인데 중세에 들어서면서부터 종말을 말할 수 있는 권위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게 교회가 쥐고 있는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199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장악하는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그 자리에 이른바 근대 국민국가가 들어섰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종교적인 권위로부터 국가로 이양되었죠. 또는 국가가 그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기독교로부터 빼앗아왔어요. 그래서 국가의 손아귀에 장악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근대 국민국가 이후에는 국민의 삶을 종교가 아닌 국가가 쥐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미래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세속화된 목적론적 역사 신학을 국가에다가 적용시키게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프로비던스인데요. 히라보르는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이제 이코노미, 경제를 가리키는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경제할 때 그 경자하고 세계할 때 세자, 경세라는 말로도 쓰여요. 오이코노미아. 이 경세론적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코노미칼, 그러면 경세론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난파선과 구경꾼 거기에 그 이코노미칼이라는 단어를 경제적인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앞뒤 맥락을 보면 이건 경세론적 또는 신의 섭리적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쨌든 땅 위에 존재하는 현실의 교회나 국가와 하느님의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동일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정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치적 가톨릭주의가 될 테고 그런 정치적 가톨릭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 신학을 제시하는 사람이 카를 슈미트죠. 파고들면 거슬러 올라가면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15강 두 번째 시간 얘기한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좀 부탁드립니다. 암기를 부탁드립니다.